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율법의 중요한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착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나보고 죄가 많다 이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그들에게 눈을 열어서 죄를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고 큰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복음을 환영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알게는 하지만 또 죄로 말미암는 정죄함을 갖도록 만들기는 하지만 죄를 이기게 하고 죄를 씻어주는 일은 율법이 하지 못한다. 그죠? 그것은 복음이 하는 것이었죠. 그죠? 바울은 이 복음을 그냥 복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오늘부터 다음 주에 이르러서 두 주에 이르러 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바울 개인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자면 다른 교훈과 대조되는 바른 교훈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사람의 삶에 임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를 자신의 삶의 고백을 담아서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과 다음 주에 보려고 하는 본문이에요. 분량은 작지만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에 끊어서 보려고 그래요. 전체 다섯 절 혹은 여섯 절밖에 안 되는 짧은 절이지만 복음이 너무나 이렇게 복되게 다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잘라서 우리가 상고하고 이 귀한 복음이 사람의 삶에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12절을 한번 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중생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여기에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과 영어는 감사하다 하는 동사가 제일 앞에 나와요. 12절이 감사함으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딱 들어와서 하는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삶이 삶의 특징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실패도 경험하고 질고도 경험하고 아픔도 겪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경험이 있는 순간에도 감사가 혹은 감격이 삶의 한 중심을 꿰뚫고 흐르도록 만드는 것은 복음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9장과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거기 많은 부류의 일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불평하고 원망해요. 반대로 일한 것은 한 시간밖에 없는데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던 제일 마지막에 온 일꾼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 혹은 주님의 영광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가 그 삶의 기저에 이렇게 쫙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데, 실패가 있고 눈물이 있는데 희한하게 정말 감사가 주된 특징이 되는 삶의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는 것이 복음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배님들도 계신데 좀 죄송하지만 저는 요즘 제가 갖고 있는 좀 하나의 고민과 어려움 중에 하나는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예. 집사람인을 흉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 둘, 셋 하면 자고 있다 늘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60을 넘으면서부터 희한하게 지금 잠을 잘 못 자는 날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어요. 어제도 저녁에 이렇게 주일을 보내야 되니까, 그죠? 아침에 일찍 와서 저녁에 늦게 가니까 조금 일찍 안 자면 하루를 견디기가 이게 보통 주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찍 잠자리에 갔는데 12시가 넘었는데도 이렇게 말똥말똥하니 잠이 안 왔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잠이 안 오는데 오늘 생각하면 약간 걱정은 되는데 그런데도 희한하게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꼭 잠을 지금 자야 되는데 이렇게 안 눌리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생각이 되니까 희한하게 잠이 안 와서 몸은 약간 고단한데 희한하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약간 독특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있죠. 그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가 좋으니까 좋고 행복하고가 아닌 여러 많은 삶이 때로 우리의 원함대로 안 돌아가는데도 희한하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의지되는 데서 오는 기쁨과 감사가 일정한 정도로 우리의 삶에 늘 어떤 환경에도 있지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잠을 이제 그렇게 많이 못 잤으니까, 그죠? 집중력이 좀 현저하게 떨어지고 피로도가 상당한 정도로 이렇게 묻어 있는데, 아유, 오늘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순간적으로 들었지만, 또 하나는 약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하시겠지 하는 독특한 신뢰가 또 마음에 이렇게 딱 생기니까, 걱정이나 염려보다는 또 다른 형태의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마음에, 아, 내가 이렇게 약할 때 하나님이 더 온전히 일하시겠다 하는 기대가 생기니까 약간 다른 기쁨이 또 생겼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니까 좋아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눈물도 있고 실패도 있는데 희한하게 그런 것 앞에 함몰되지 않고 그런 많은 경험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지되고 믿어지는 데서 오는 감사, 감격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아는 성도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딱 이렇게 자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는 뭐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가장 1차적이고 먼저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소극적으로 표현했지만 의미는 내가 복음을 크게 자랑하고 즐거워하는데 왜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죠? 복음은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안 바뀝니까? 어떤 사람들은 큰 죽을 고비를 넘기면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여기지만 안 바뀌어요. 그런 거 아무리 경험해도 안 바뀝니다. 바뀌는 것 같지만 안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는 유일한 힘은 복음 안에만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바꾸는 참되고 하나밖에 없는 능력이에요. 복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다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떤 변화를 대번에 만들어내는 것 같지가 않고 때때로는 정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의심하고 어려워하게 만드는 부분이 우리 안에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실패함이 없이 사람을 참되게 바꾸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감사하는 이유로 첫 번째 들고 있는 것이 나를 그분이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복음을 알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임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재능들을 더 극대화하거나 혹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능하게 하시는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통하여 자기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끝없이 끝없이 사람의 학벌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개인의 자질이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선행학습하면서 뭔가를 익히고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고 다 생각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성경은 너무 놀랍게 우리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자질, 우리 안에 있는 이런저런 노력과 수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저런 어릴 때부터 익혔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능력이라기보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쓰실 때도 틀림없이 있지만 우리의 참 능력은 우리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데서 오는 능하게 하심, 그것이 참된 우리의 능력이다, 이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끝없이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을 나왔다, 능력치가 어느 정도다, 그는 집안이 어떤 집안이다, 온갖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면서 차별하는데 성경은 사람을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누리는 본문 중에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본문이에요. 정작 그 본문을 여러 해 전에 다룰 때는 그렇게까지 많이 못 누렸는데 최근에 아주 우연한 계기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을 때 느낌이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 하고 딱 묵상했는데 하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죠. 세상은 온통 소유가 복이라고 말하는데 가난을 복이라고 말할 때 그 성경의 마음이 약간 이렇게 탁 깨달아졌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비록 소유는 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땅을 살게 되기 때문에 가난하지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정말 역설적인, 마치 하나님이 그런 거 염려할 거 없단다, 하나님의 공급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 염려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공급을 받는 성도들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복이 아니라 없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 하는 느낌이 딱 드니까 아, 그 말씀이 그렇게 행복한 거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재되어 있는 어떤 자질의 문제이거나 여러분의 어떤 노력과 훈련, 전혀 필요 없는 주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우리 바깥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서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에 이 두 번째 파트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여겨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여겨라는 단어는 복음의 중추와 핵심을 품고 있는 단어예요. 간주하다, 그렇다고 생각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말하자면 정말 그런 것이 아닌데 그렇다고 간주하는 것이에요. 여겨주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충성스럽지 않은데 하나님이 자신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가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는데 그게 기쁜 사람이 있나요? 그게 기쁜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분들이죠, 그죠? 병원에 계셔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난과 시련은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임하면 희한하게 기쁘지 않은 고난이 우리의 삶에 기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 있고 복음의 영광을 알게 되면 그렇게 기쁘지 않은 고난이, 그 자체로 기쁘거나 좋을 수가 없는 고난과 시련이 믿음이 작동되면서, 믿음이 사용되면서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롭지 않은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돼요. 예수님의 의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롭지 않은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죠. 제가 이 주제를 다룰 때 한 번씩 성도들 많이 이렇게 놀려요.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약간 주눅들면서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의롭다 하셨는데? 이렇게 갈구지요. 예. 여러분, 혹시 어떤 분이 그 대답을 듣고 의로워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 질문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예, 성도들이 어떻게 대답해도 다 이렇게 갈구어 줄 수 있는, 예, 너무 이렇게 제가 행복한, 예, 대답을 하기만 해봐라, 이렇게 딱 이렇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참 복음 안에는 참 독특하게 충성스럽지 않은데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아직 의롭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주님을 딱 영접할 때 주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그죠? 여겨지는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충성되지 않은 바울을 충성되다고 여겨서 일꾼을 삼으시는데, 너무 재밌게도 처음에 여겨서 시작한 그 시작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충성되게 사용하시고 때가 되면 충성스러운 자로 빚어내세요. 시작은 충성되게 여김으로 시작하지만 그 충성되게 여김이 우리를 끝없이 끝없이 빚어내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도록 빚어내시오. 우리가 전혀 의롭지 못하고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더 좋아하며 살던 우리를 예수의 공로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며 의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는 당신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내시는 거죠, 그죠?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너무나 역설적인 영광 중에 하나예요. 바울은 교회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능해서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충성스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나를 능력이 없는 연약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하게 하셨다.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굉장히 중요한 제목들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다르고 풍요롭게 만드는지 몰라요. 세상은 전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어떻다 어떻다 말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전혀 그런 자질도 없고 모자라 보이는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를 필요할 때 힘을 공급하셔서 능하게 하시면서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를 일꾼으로 써주시는 복락과 감격이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감격, 감사의 핵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를 직분을 맡겼다. 여러분, 여기 직분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아는 직분은 뭡니까? 사도이잖아요. 그죠? 사도라는 직분을 맡겼다. 이럴 것 같은데 여기 직분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디아코니아. 여러분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 음식을 먹거나 손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할 때 그 주인이 음식을 필요로 하는가 딱 이렇게 주인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음식을 수종드는 종과 그가 하는 일이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하나님이 나를 충성돼 여겨서 사도로 써주셨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감격할 것 같은데 사도는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나를 직분을 맡기셨는데 주인의 기쁨을 수종들기 위해서 주인이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의 기쁨을 돕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신호가 떨어지기만 하면 눈짓이 생기기만 하면 음식을 수발드는 종과 그가 하는 일이 디아코니아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집사라고 번역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감격하면서 감사하고 있는데 그를 지극히 높여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쓸모없는 자기를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맡기신 일을 할 때 맡기신 일을 짐스럽게 여길 리가 있겠어요? 혹은 어떤 맡긴 일을 할 때 부담스럽거나 귀찮다고 여길 일이 있겠어요? 그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수고가 따를 때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할 리가 있겠어요? 이렇게 깨어지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바울은 그런 자기를 말하자면 집사들이 하고 있는 일과 그런 일로 자기를 불러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가면 좋아하는데 성경은 정말 재밌게도 높은 자리가 아니라 더 낮은 자리, 더 종이 되고 섬기는 자리를 그렇게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 복음을 만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거의 모든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자기를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사도라는 특정한 신분과 직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흔한 종들이나 하는 그 어떤 일들을 수발드는데 사용되는 자기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은 늘 섬김을 받는 것이 높은 거라고 생각하고 섬기더라도 좀 본때가 나고 뭔가 좀 이렇게 그럴싸해 보이는 것을 다 원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기대해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야 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데 무슨 직분입니까? 사도됨에 대한 감격이 아니고 그를 집사들처럼 음식을 수발되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써주시는 주님의 써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기쁨이 될까요? 주님의 모습이 묻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섬김을 받는 것이나 앉아서 먹는 자나 이런 것이 다 세상은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세상 속으로 그분이 들어오시면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수발을 들고 섬기는 자가 크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은 목회가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안수집사님들이 계시지만 그것은 하나같이 섬기고 수고하는 직분이에요.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일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다른 공동체로서 주님의 모습이 묻어나는 것을 제일 영화롭게 여기고 대접을 받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보다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기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크고 귀하다고 여기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섬김과 종노릇을 위한 직분이지 그것이 세상이 흔히 생각하는 어떤 계급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아코니아, 자기를 그 섬기는 직분을 맡기신 것을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복음이 바울의 삶에 와서 만든 첫 번째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이 13절을 해석할 때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고 하나님께서 사도로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불러주신 것은 내가 과거에 죄를 지을 때 모르고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이 약간 들죠? 그래서 모르고 죄를 지으면 죄가 안 되거나 죄가 더 경해지는 것처럼 본문을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보는 죄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속성은 무지와 무능이에요. 무지는 몰랐다는 사실은 죄를 경감시켜주거나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본문을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몰랐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죄를 무죄하게 만들어주거나 죄를 작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제일 큰 죄예요. 복음이 베풀어지는 이 은혜의 중요한 때에 복음을 모르고 무지하게 사는 것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모르고 하면 죄가 줄어드는 것처럼 여겨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은 핑계가 될 수 없는 주제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모르는 중에 고집을 부리면서 무지함 중에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서 은혜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미쳤다는 면에서 소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모르기 때문에 뭔가 긍휼을 더 받았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와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두 번째 중요한 결과가 뭡니까? 전에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는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렇다라고 말하게 하는 전과 지금을 완전히 대조되게 만드는 그 어떤 일을 복음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을 바꾸어서 전과 그 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요소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쉽게 성경을 보면서 바울 같은 인물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야, 역시 바울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나같이 이런저런 부족하고 모자라는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정말 특별하고 대단한 인물이고 정말 하나님은 또 그를 그렇게 쓰셨다.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이런 주제들을 다룰 때 그 사람의 자질이나 그 사람의 소유나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자꾸 그 사람이 어떠하니까 어떻게 됐다. 자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아요. 사람. 그게 이 세상의 구조와 질서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다른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도 그 차이는 정말 미미한 차이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큰 폭이 있는 차이 같은 차이는 주님 눈앞에 굉장히 작은 차이예요. 그건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차이를 만듭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 주님이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채우시면서 그분의 능력을 더디보며 세상을 사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참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부모를 만난 어떤 것이 사람들의 차이를 막 벌어지게 만들고 사람이 어떤 재능을 타고나고 어떤 것을 좀 덜 타고난 그 원천적인 차이가 이 큰 차이를 만든다면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과 사람의 큰 그의 이전과 이후를 다르게 만드는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원하는 방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역시 바울은, 그러면서 나는 약간 빼요. 아우, 나는 바울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바울이 아니라서 전도는 세계 선교 이런 건 안 시킬 거예요. 염려 마세요. 그런 건 정말 염려 마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의 소유와 재능과 능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이전과 지금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명이 되고 새로운 은혜가 있고 새로운 질서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비방자였다. 나는 박해자였다. 나는 폭행자였다. 그런 그가 때리고 욕하고 끝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던 그가 핍박을 받고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복음이 이르자 이전과 다름이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지 사람의 자질의 문제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몇 가지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해요. 학벌, 돈, 능력, 이런 몇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해요. 사람은 그런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존귀하고 복합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죄가 관영해 있는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그죠? 학벌을 가지고 사람을 재고, 재능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신분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죄가 통치하는 세상의 질서라면, 거듭난 복음이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는, 복음이 변화시킨 세상을 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하고 저 사람은 정말 도드러지구나, 이렇게 보았던 게 우리의 과거 방식인데,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그렇게 역사하는 줄 우리는 보고 깨닫고, 사람들을 몇 가지 기준으로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세상과 다르게 사람을 절대로 그렇게 평가하려고 들지 않는 것이죠. 사람은 너무나 존귀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몇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에는 사람은 너무너무 크고 영화로운 존재예요.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남들을 보는 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 여러분, 바울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성경 본문이 어딥니까? 사도행전 7장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바울이 처음으로 성경에 딱 등장하는데, 그때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성경은 그렇게까지 자세히 말 안 했지만, 제가 문맥의 전체 흐름을 추론해 볼 때 사도행전 7장에 바울이 처음 딱 등장했을 때 손에 돌을 들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스데반을 쳐서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던졌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봐요. 전체 문맥은 그런 해석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7장 말미가 딱 지나고 8장이 딱 열리면 사울이 혈기가 방장하게 교회를 잔멸할세, 잔인하게 진멸시키는 모습으로 바울이 등장하고, 집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끌어내서 옥에 가두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것이 성경의 바울에 대한 소개예요. 그런, 말하자면 말로 예수를 비방하고 성도들에게 온갖 말로 폭행을 행사하던 그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가, 그것으로 모자라서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하던 그가, 오히려 그런 그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발에 그듯 채이는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은 그의 자질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이 만든 변화가, 이전에는 그와 같았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으로 바꿔놓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조국교회가 뭐가 필요할까? 조국교회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 뿐 아니라 욕을 이렇게 듣고 있는 이 조국교회 뭐가 필요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저없이 복음이 가진 그 권능이 회복되는 것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밖에 없는 참되고 유일한 복음의 그 능력이 드러나서 사람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이 정말 이 질고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알게 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전부 소유와 능력과 신분과 이런 것으로 평가하는 세상 속에서 그런 것으로 보지 않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 나를 바꾸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이 변화야 변화의 능력이야말로 오늘 조국교회의 가장 절실한 필요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변화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면 또 벌써 스트레스를 확 받아요.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바울은 여러분과 저의 관심을 어디로 가져가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13절 하반절부터 보면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여러분이 바울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게 만든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 그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14절 한번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구약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구약은 헤세드입니다. 여러분이 헤세드는 사랑이라고도 번역되고 자비 혹은 긍휼이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풀어서 설명하면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에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그에게 벌을 받아야 마땅한, 몽둥이를 맞고 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가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긍휼이에요. 당연한 어떤 것을 그에게 되돌려주지 않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사도 바울 서신 전체를 지배하는 제일 중요한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은혜라는 말이 그냥 그를 사로잡고 그를 감격시키고 그를 바꾸어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는 뭘 전제합니까? 아무 일한 것이 없어서 어떤 공로나 자격을 세움이 없는, 이것이 첫 번째 전제예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 너무나 풍성한 선물을 값없이 주시는, 그것이 은혜의 핵심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복음 안에 있는 그 강력한 능력이 역사하면서 이전과 이후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합당한 대로 갚아주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벌을 주기로 다짐하지 않으시고 벌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가슴으로 안으셨다. 아무 일한 것도 없는데, 어떤 공로나 자격도 세운 바가 없는데 예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측량할 수 없는 큰 선물을 값없이 주셨다. 그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이 모든 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같이 자격 없는 사람도, 우리같이 부족함이 많은 사람도, 바울처럼 특별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비교할 때 모자라 보이는 우리들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도움을 경험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와 우리를 비교하신 게 아니라 어디를 뜯어보아도 그나 우리 안에는 합당함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가 이 모든 일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삶에 은혜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올 때 은혜만 들어오지 않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딱 열고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과 사랑도 함께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믿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은 불신입니다. 그죠? 뭐 신을 안 믿는다 이런 차원의 불신이 아니라 자기 외에는 다 안 믿어요. 자기 외에는 다 불신합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능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소유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밖에 못 믿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소유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인생을 사니까 전부 이렇게 척박한 세상밖에 안 되는데 그런 세상에 은혜가 들어오면서 믿음을 갖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연장선에서 이웃들과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때로는 속는 줄 알면서도 그냥 당해주고.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때때로는 그냥 작은 일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믿어주는? 믿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불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다른 방식이 들어오는 것이지. 여러분,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이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하고 이렇게 저렇게 관계되어 있는 사람, 사랑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조품들이죠. 그런 우리에게 은혜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같이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대하실까 하고 보니까 답이 뭐였어요?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이 답인 거잖아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원수를 절대로 갚으려고 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척박한 세상에 복음을 아는 백성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긍휼이 뭔지를 아는 사람처럼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든 대갚아 주려고 발부둥치는 세상처럼 살지 말고 왼뺨을 돌려대면서 마땅한 대로 돌려주려고 하지 않고 정말 그가 어떻게 했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원수라고 생각하고 단정짓고 온갖 형태로 대갚아주려고 하는 세상 속에 용서하면서 사랑하는 다른 질서를 살아내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회복을 다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 때가 되는데 여러분이 그리는 회복은 뭡니까? 옛날처럼 이 좁은 공간에 1,500명씩 미어터지도록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회복이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번도 예배당에 오라고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정식으로 권면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회복이라면 벌써 제가 권면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권능이 회복되고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낙심하고 환경을 보면서 넘어지는 우리의 어리석은 이 눈을 우리 구주 예수께 다 집중하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같이 충성스럽지 않은 자를 충성스럽게 여기시면서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빚어내시고 마는 그 주님께 딱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되고 바른 회복의 영광들을 기대하고 보게 되는 영광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떼서 자기를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데서부터 눈을 떼서 우리 주님께로 눈을 맞추고 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눈을 딱 맞추고 내 바깥에 내가 아니라 나의 자질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바깥에 하나님께로부터 능하게 하심이 오는 줄 알고 충성스럽게 여겨주심이 그분께로부터 오는 줄 알고 우리의 눈을 그곳에 딱 맞추고 믿음으로 바른 회복이 일어나는, 그래야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영광의 역사를 같이 보고 변화하는 복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